부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내용인데 호세아서 6장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찢으셨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낫게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대언자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에 대해서 대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그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37장 이제 1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민족적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대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 37장 그 1절부터 14절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 이스라엘이 부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에는 이 영적인 부활도 나오고 또 민족적인 부활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영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을 이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문자적으로 몸의 부활 이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는 못 믿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는 바로 이 경험으로 얻어진 것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께서도 계속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안타깝게도 대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대언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그것을 그냥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음에 이르듯이 또 실제적으로 몸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것 그 실제적인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서 40절 또 44절에 보면 특히 여기 이 내용을 단 아니고 이 내용을 좀 44절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활과 관련돼서 중요한 장이니까 자주 보게 되는 이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이 37절부터 이제 쭉 그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44절까지 나오는데 이 44절에 보니까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 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졌다. 이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제 다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또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성에 속한 몸이 뭐냐? 이 본성에 속한 몸은 잘 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적인 몸이시죠. 이것은 이 본성에 속한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것, 또 썩어져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죽게 했고 또 우리의 이 몸을 썩게 한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에 속한 몸이 나오는데 영에 속한 몸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영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을 가지게 되면 다시 죽거나 썩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적인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동일한 몸,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이 새 몸을 입게 될 것,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언급할 때 영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할 때 영에 속한 몸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영적인 몸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얘기하면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영을 말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에 속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적인 몸, 즉 이제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여러분, 영적인 몸하고 영에 속한 몸은 틀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입을 몸은 영에 속한 몸인 거예요. 예,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몸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 즉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본성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적인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이 몸을 이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몸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몸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이 아니었잖아요. 영은 이 살과 뼈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에 속한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이것은 이제 아담의 본성적인 몸인 것이에요.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과 같은 몸, 이 몸을 뭐라고 하냐면 영에 속한 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부활 후에 이러한 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부활이 실제적인 것과 또 두 번째로 이 부활은 보편적이다. 예. 부활은 실제적입니다. 예. 이게 뭐 어떤 영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새 몸을 입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 이 부활은 보편적이라는 것. 예.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사람의 끝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를 물리적으로만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예, 더 이상 안 보이니까, 썩어 없어지니까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언급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우리가 몸으로만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뭐 생각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팔 하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다리 팔다리 다 없다고 해서 사람 아닌가요? 그러나 그 팔다리 없어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팔다리 다 없고 눈 하나 없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떤 그 몸, 형상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할 때 그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혼, 즉 그 사람의 본질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이 지옥에도 가고 천국에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 혼이 영원토록 지옥과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될 것을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은 이후에 영원토록 불못에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 살든지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한 번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지만 모든 사람은 또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토록 사실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표현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을 잠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 사람의 죽음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팔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다리 없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그냥 썩는 것만 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그냥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활은 모든 사람, 즉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부활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또 이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또한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몸으로, 아까도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 또 영에 속한 몸 이걸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에 속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이것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우리가 불못에서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의로운 자의 부활이 있고 또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같은 부활을 갖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정죄와 멸망의 부활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활을 좌우하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예, 그 부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부활생명으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예, 이것이 의인의 부활인 것입니다. 또 부활은 예, 이 실제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또 부활은 이중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부활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두 부활은 같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은 크게 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눠지는데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는 약 1000년간의 시간이 있을 것을 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첫 번째 부활 안에서도 예, 부활이 좀 이 세 번으로 나눠집니다. 예, 그런데 큰 의미에서는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이제 의인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이제 정죄의 부활인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는 또한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성도의 부활, 또 그리스도인의 부활, 환란성도의 부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천년 이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정죄의 부활로 예, 부활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니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천년 이후에 다시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정죄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보면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의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또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4장 15절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 안에서도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제 부활의 그 순서가 그러니까 첫째 부활 안에도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성경의 이 부활의 순서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활 안에도 이제 부활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 그 첫 번째 부활 내에서의 그 순서를 예,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활은 이 유대인들의 이 추수와 예, 마치 유사하게 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추수를 할 때 이제 세 번 예, 이렇게 나눠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수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추수를 보면은 이 보리수확 첫 열매에 해당하는 보리수확과 또 오순절 밀수확 있고 또 이삭 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먼저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건 이제 첫 번째 부활에 해당하는 내용 안에서 또 이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예, 그래서 첫 열매, 예, 첫 열매가 있고 또 수확이 있고 이삭 줍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요, 예,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부활에 첫 열매들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예, 이제 일어난 것을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이 첫 열매들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수확과 관련돼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때 이 수확과 관련된 것은 이때 가장 많은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이때 이 부활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몸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 또 우리도 그때 이제 우리가 변화될 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 그때 우리도 몸이 변화되겠죠. 이제 새 몸을 입겠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 수확의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삭 줍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대환란 때, 대환란 시기 때에 거기서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 또 이제 그때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며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물론 이제 교회는 우리가 믿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는 교회는 이미 다 환란이 있기 전에 이제 휴거가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 환란 때는 구원이 없는 거냐? 그렇진 않은 것이죠. 그래서 환란 때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대환란에서 온 사람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삭 줍기와 유사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 이 대환란 때 이제 이제 대환란 때 죽고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신이 지닌 그 증거 때문에 이제 살해를 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휴거된 성도들과 또한 환난 성도들이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이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성경에서는 이 환난 성도들이 이제 대환난 때에 있을 그 환난 성도들이 어느 때 부활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시점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활이 크게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눠진다는 거,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천년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첫째 부활 안에서도 이제 첫 열매와 이제 이 수확 그리고 이삭 줍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문자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제 몸의 부활이라는 거, 또 이 부활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에 살펴보았고요. 또 이 부활이 이제 이 의인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첫째 부활 안에서도 순서가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 또 우리가 대환란 때도 이제 대환란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죄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 볼 때 참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참 제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분명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또한 썩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